에스겔 21번 메시지 제단. 이 메시지에서는 안쪽 문에서 더 전진하여 심지어 안뜰에서 더 전진하여 중심적인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나는 두 가지 다른 문제에 대한 인상을 갖기 위해 그것들을 다시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문들이 동남북쪽에 두 개씩 세 조를 이루어 도합 여섯 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6은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의 수이며 숫자 3은 부활 안에 계신 3일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여섯 개의 문은 3일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되셨음을 상징합니다. 3이 6과 연합되었습니다. 문들이 둘씩 세 개조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은 3일 하나님이 사람, 곧 하나님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쪼개지고 끊어지셨으며 지금은 부활 안에 계심을 가리킵니다. 지금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둘째로 바깥 문과 안쪽 문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100척입니다. 숫자 100은 10 곱하기 10 혹은 20 곱하기 5로 구성됩니다. 10 곱하기 10은 충만 안의 충만, 완성 안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20 곱하기 5는 간증으로서의 충만하고 완성된 책임을 뜻합니다. 더욱이 240쪽의 도표가 보여주듯이 각 100규빗씩 도합 300규빗을 이루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숫자 3은 3일 하나님을 상징하며 그분은 사람, 곧 하나님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지금은 부활 안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제단이 복합단지의 중심인 성전의 도면을 보여주는 240쪽의 도표를 참조하면 이 복합단지를 들어가기 위해 어떤 문을 통과하든 결국에는 제단에 이르게 됨을 알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제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부활 안에 계신 놀라운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제단으로 와야 합니다. 제단은 그 복합 건물의 중심입니다. 구획의 중심입니다. 제단은 안뜰의 중심일 뿐 아니라 또한 성전 전체 구내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제단이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한 땅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땅의 중심은 가나안의 좋은 땅 팔레스타인입니다. 가나안의 좋은 땅 팔레스타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성은 좋은 땅의 중심이고 성전 복합단지는 예루살렘의 중심이며 제단은 성전 복합단지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제단이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제단이 십자가를 상징하므로 십자가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피상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십자가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곳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십자가는 더욱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으로서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만 한 사람의 죽으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지적한 바와 같이 성전 복합단지의 도면을 보면 우리가 어떤 문을 통해 들어갈지라도 결국 제단에 이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러 성전에서 오실 때 그분 또한 제단에 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제단은 온 우주의 중심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한 사람이 북문으로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남문으로 들어오면 두 사람은 결국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또 서로 만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분의 처소에서 나와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처소를 떠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인생을 거치시고 제단으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그분은 사람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죽음의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만났음을 시사합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해방임.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의 영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죽음을 통과하더라도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죽음은 다만 그분이 해방하도록 도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처소에서 나와 십자가로 가서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로 이것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 속으로 떨어질 때 그것은 죽습니다. 이 죽음이 끔찍한 것입니까? 아니면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한 알의 밀의 죽음이 놀라운 것이라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다면 그 밀 안에 있는 모든 풍성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해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 알의 밀의 죽음은 끔찍하지 않고 놀랍습니다. 똑같은 원칙으로 죽음은 하나님께 놀라운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을 한 알의 밀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의해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풍성이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심지어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의해 끝나실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나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두 죽음을 통해서 해방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단,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생명이 해방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끝남이 됨.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 또한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사람의 끝남을 뜻합니다. 사람과 관련된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이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는 놀라운 해방이며 우리에게는 놀라운 끝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단에 대한 이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떤 시대의 사람이든 동시에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이 거기서 해방되었으며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은 우리의 끝냄이요 하나님의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성육신에 의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어 부활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옮겨졌고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제단에서 곧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었고 그 다음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만일 한 알의 밀과 작은 돌을 땅에 묻는다면 한 알의 밀에서는 싹이 나지만 돌은 다만 매장된 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이신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해방되었지만 죽은 돌인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끝났지만 그 신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분배되어 우리를 놀라운 사람들로 만듭니다. 원래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성전 복합단지에 단밖에 있었고 우리 자신을 매우 사랑했었습니다. 구원받고 문을 통과하여 바깥들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이전처럼 사랑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자신을 연민했습니다. 안뜰에 들어온 이후로는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연민도 없고 오히려 자아를 미워합니다. 더 나아가 제단에 이르러서는 담벽밖에 있었을 때 사랑했고 안뜰에서는 미워한 누추한 자아가 이미 끝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아는 끝났으므로 그것을 사랑하거나 연민하거나 심지어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만 자아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제단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십자가, 곧 제단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문을 통해 들어가자마자 십자가에 관한 것을 좀 깨닫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문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문은 바로 십자가의 모든 요구를 이행하신 후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는 재물을 먹음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죽음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 먹음은 포장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끓이는 장소와 재물이 그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상도 모두 십자가를 함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전체를 통하여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중심일 뿐 아니라 둘레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방향으로 모든 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모든 곳에서 십자가를 만날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을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곳에서 십자가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전의 중심에 있는 제단에 올 때 특정한 방식으로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중심에 있는 제단에 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끝내짐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관한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명확한 체험을 갖습니다.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명확하게 접촉하는 지점까지 이끌리며 더 이상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 속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을 느낍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큰 돌파를 갖고 십자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이 무엇인지와 예창조가 벗겨내지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에 있는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내가 슬픈 것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들을 들어왔지만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형제와 그의 아내가 서로 따진다면 이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있다면 서로 책망하거나 자신들을 변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공격받거나 비평을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들의 아담의 생명과 예창조가 끝났음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해방된 하나님의 풍성과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누립니다. 어떤 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제단에 관한 이러한 말을 들을 때 그들은 경악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문을 통하여 바깥들 안으로 들어가 박석 깔린 땅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안쪽 문을 통하여 안뜰로 들어가 제단 안쪽으로 더 전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제단에 이르러 번제가 되면 위험할 것이라고 여겨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따라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문을 통하여 들어갈 뜻이 전혀 없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어 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이며 그분의 긍휼과 품으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여 추구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면 할수록 더욱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긍휼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긍휼과 우리 안에서의 그분의 운행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전진하는 것 외에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단을 향해 전진하지 않고 대신 바깥들로 돌아가려 한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단에 이를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주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자들은 제단에서 끝날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주님에 의해 끝내지고 심지어 파산됩니다. 주님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벗겨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죽음에 넘기셨습니다. 마담 귀용은 이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십자가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조만간 십자가를 만날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며 모든 것을 죽음 안으로 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기꺼이 죽음 안으로 넣어지고 싶지 않아도 강권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영단번에 체험하지 않고 십자가를 거듭거듭 체험합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은 모든 전환기에 십자가를 만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하여 십자가를 만나고 또 다른 때는 배우자나 질병을 통하여 십자가를 만날 것입니다. 또 다른 때는 교회를 통하여 혹은 동역자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체험할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모든 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며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최고도로 체험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거친 자들입니다. 제단의 구도와 청량.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제단 곧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만유를 포함한 죽음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갖다 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두를 제단의 도구와 청량에 의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단에 관한 명료한 세부 항목들은 에스겔의 이상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성경의 이전 책들에서는 제단의 청량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에스겔은 제단에 관한 세부 항목을 제시합니다. 도표 3을 살펴보면 에스겔의 이상에 따라 제단에는 다음의 네 부분이 있음을 볼 것입니다. 밑받침, 보다 작은 선반 돌기, 그 위에 보다 큰 선반 돌기, 그 위에 상층 번제단. 상층 번제단은 또한 하나님의 화로라 불리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에 의해 무언가가 태워집니다. 이제 그 청량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제단의 밑받침은 높이가 1규빗입니다. 숫자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단의 밑받침이 1규빗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단의 밑받침이심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제단의 밑받침 위에 있는 아래층은 높이가 2규빗입니다. 여기서 숫자 2는 간증을 상징할 뿐 아니라 삼일 하나님의 제2격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증인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제2격이십니다. 세 번째 부분인 2층은 높이가 4규빗으로서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2층 위의 상층 번제단도 높이가 4규빗입니다. 제단 꼭대기는 12규빗 곱하기 12규빗의 사각형입니다. 12는 6 곱하기 2 또는 3 곱하기 4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이들 숫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숫자 4는 피조물을, 숫자 6은 사람을, 숫자 3은 3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모두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여기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포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 사람,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은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비밀스럽기 때문에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다만 예수라는 이름의 나사렛 사람이 거기에서 죽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그들의 구속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보다 진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와 그들 자신이 거기에서 죽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와 나 자신이 거기서 죽었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자신까지도 거기에서 죽었다고 선포하겠습니다. 창조자와 함께 온 우주가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을 통과했으므로 모든 것이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서 끝날 수 있는 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죽음의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온 우주가 끝났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하나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죽으심으로써 해방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죽음으로써 끝내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놀라운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죽으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해방시키고 끝내는 죽음이여!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끝내졌고 하나님은 해방되셨습니다. 화로. 제단의 꼭대기는 하나님의 화로로서 12제곱 규빗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어떤 것을 태우는 하나님의 화로입니다. 이 화로가 12규빗 곱하기 12규빗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성전의 청량에서 숫자 12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숫자 12는 새 예루살렘의 수이며 3 곱하기 4로 구성됩니다. 숫자 3은 3일 하나님의 수이며 숫자 4는 피조물인 사람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숫자 12는 3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도 또한 3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2층 상층 제단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인 2층은 양편에 1규빗씩 되는 가장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2층의 폭은 14규빗이 됩니다. 숫자 14는 두 가지 방식, 즉 7 곱하기 2와 10 더하기 4로 되어 있습니다. 7은 완성의 수이고 2는 간증의 수이며 10은 완전한 충만의 수이고 4는 피조물의 수입니다. 이 숫자들을 모두 함께 놓을 때 우리는 충만한 피조물이 완전한 간증을 짊어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래층 2층 밑에는 아래층이 있으며 역시 각 1규빗대는 두 개의 가장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폭은 총 16규빗이 됩니다. 16은 8 곱하기 2로 구성되는데 이는 부활 안의 증인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 계신 산 증인이십니다. 밑받침 또 밑받침에도 각 1규빗씩의 두 개의 가장자리가 있어 전체 폭이 18규빗이 됩니다. 18은 6 곱하기 3 또는 3 곱하기 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각각 사람, 3일 하나님, 부활을 상징합니다. 독특한 구도로 인해 제단은 매우 견고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밑받침은 꼭대기보다 넓습니다. 밑받침은 18규빗의 사각형이고 아래층은 16규빗, 2층은 14규빗, 제단은 12규빗의 사각형입니다. 이런 형태의 건축으로 인해 제단은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넓다면 안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각 층 각 부분에는 무엇을 붙잡기 위해 두 팔을 벌린 것 같은 가장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가장자리의 경계 부분은 어떤 것을 붙잡기 위해 솟아나와 있습니다. 이 명료한 그림은 제단이 견고하고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어떤 것을 붙잡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안정되어 있고 견고할 뿐 아니라 또한 어떤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놀랍고 기이하고 만유를 포함한 죽음은 우리 모두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뿔들. 하나님의 화로의 네 모퉁이에는 윗방향으로 뿔이 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제단의 뿔들은 사방으로 또 윗방향으로 나 있는데 이 뿔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힘과 성도들의 힘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면 할수록 영적인 힘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층계들. 제단으로 올라가는 층계들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동쪽은 해 돋는 방향이므로 주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규빗으로 청량함. 에스겔이 사용한 규빗은 사람의 일반적인 규빗이 아닙니다. 이보다는 손바닥의 길이가 더해진 규빗입니다. 이는 큰 규빗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청량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제단은 사람의 규빗이 아니라 신성한 규빗으로 청량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람의 청량으로 청량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청량이 당신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일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청량과 표준에 의해 자격이 있다고 느낄지 모르나 신성한 청량에 따르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단과 성전. 제단에 관한 마지막 요점은 제단과 성전의 관계입니다. 오직 제단을 통과한 후에야 성전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합당한 인식과 체험이 없으면 교회 생활의 실제를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참된 교회 생활은 제단의 체험을 거쳐 나옵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갈망한다면 제단,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연후에야 참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깥들에서 그리스도의 누림을 갖는 것도 놀랍지만 그것은 여전히 성전의 체험과는 거리가 멉니다. 심지어 사역이 시작되는 뜰 안에 있는 것도 놀랍지만 심지어 그것도 성전의 체험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부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단,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성전에 이를 때까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거기에 교회 생활의 실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단을 통과함으로써만 성전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에 인상을 받기 바랍니다. 제단이 십자가를 상징하지만 성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교회는 신약뿐 아니라 전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제단, 곧 십자가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 이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체험을 통하여 교회의 실제 안으로 이끌립니다. 오직 십자가를 거칠 때 참된 교회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함께 모여 교회 생활을 실행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거친 후에야 교회 생활의 실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점까지 이끌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거침으로 우리의 육, 우리의 옛창조, 우리의 자아,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과 천연적인 생명이 모두 처리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성에 그 근원을 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종결될 것입니다. 이때 교회 생활에 실제가 있으며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참된 동역과 조화와 안식과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의 실제입니다.